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항상 제 마음속에 이 품고 또 자주 암송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아마 설교할 때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항상 어느 순간 그냥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박혔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항상 이제 묵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 되었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 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왜 우리 많은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과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가 실수가 많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나의 실수도 있고, 또 죄와 관계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내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과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더라고요.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계된 문제인데. 또 동시에 우리 개인의 문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이제 어쨌든 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연결해서 읽잖아요. 또 녹음을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믿음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경주가 어떠한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참는다는 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뚜껑을 열어버리면 설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밥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환난이 나와요. 엄청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삶은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언제 그 사람을 향한 그 신뢰가 깊어집니까? 좀 실수를 경험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한결같은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뺏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고 때로는 이런 것이 없어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신뢰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더 이상 갖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떠세요 한번? 혹시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었을 때에 어때요? 한결같아요? 뭐 세상에서는 좀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세상은 조건적이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무슨 차를 타느냐, 어느 동네에 타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차별되고 뭐 어떤 직분을 맡는데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실망하냐면 내가 정말 힘들 때에 위로를 받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욥이 평소에도 얼마나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그 고통을 당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집니다. 네 명의 친구가 나중에 찾아오긴 하지만 정말 욥이 도와주었던 그 주변 사람들 아무도 욥을 찾아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욥이 회복된 후에 또 밀물듯이 몰려오지만 얼마나 이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졌을 때에도 나를 끊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순간은 죽을 것 같고 그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막상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읽어보면 들어보면 마치 바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별전, 8알의 별처럼 막 어떤 그 복이 숫자가 많아지는 그 은혜가 일어날 것처럼, 바로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은 숫자는 많아졌지만 어떻게 돼요? 종이 돼요. 숫자가 많아졌지만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 가운데 출애굽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해요. 광야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무엇을 봤냐면 성막이 만들어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또 동시에 참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그 안에서 무엇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인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만들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것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갈아가지고 먹게 하잖아요, 또. 이러한 것이 정말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좀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눈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사울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은 죄를 지었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그 다윗의 그 삶을 마지막을 묵상했는데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청명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아버지 덕으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유언이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너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경에서 그 솔로몬의 기도,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한 그 기도는 정말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그 솔로몬의 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 기도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건축한 그 성전을 우상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인내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고 인내하시는 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결국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만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복으로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하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5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신 그 새것,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를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에요? 솔직히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멸망, 파멸, 고통, 환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겠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장수하게 하시고, 또 더구나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영생에 대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당한 저주가 뭡니까?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시가 나고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일했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산이, 그들의 어떠한 것이 재난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보화를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열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하늘에서의 누리는 것이 똑같진 않아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은 시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은 사람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오픈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수고에, 열심히인 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이야기할 때도 동시에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다는 식으로 뭐 어떤 물질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했어요.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아쉬움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아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사이에서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피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탄만 빼놓고는 다 평화로운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피조물 가운데에도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의미가 있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곧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것이 되는 사람, 새것을 누리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이것을 안 믿으면? 아니에요. 이방인일지라도 이것을 믿으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이방인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복이 뭐예요? 이 땅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고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55년이 됐습니다. 55년. 55년 동안 이 믿음 또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소유하고 전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